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1,800명과 7만 2천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98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위원회 관계자들은 어제 1,880여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7만 2,40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하루 2천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과 우한시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만여 명의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중국 이외 전 세계 28개 나라와 영토에서 현재 970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540여 명을 포함해 6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크루즈선에 머물다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미국인 승객 300여 명 가운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크루즈선에 탑승해 있는 자국민 보호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로 이송을 원하는 4명의 자국민과 1명의 일본인 배우자를 전용기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승선자는 내일부터 크루즈선에서 하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의 거점이었던 북부 알레포 지역 수십 개 마을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어제 국영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최근 정부군의 계속되는 승리는 자신을 대통령에서 축출하기 위해 시작된 9년간의 반란에 대한 패배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전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와 알레포주에 고립시켰습니다. 한편 시리아 반군을 돕는 터키와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이들리브 지역 사태 해결을 위해 이틀째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네바다주 코커스가 오는 22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시작된 네바다주 조기 투표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네바다주에서 조기 투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바다주는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인종의 유권자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조기 투표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혁파인 아비 아흐메드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앙골라 방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어제 듀크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2년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북한의 진짜 목표는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그가 백악관에 재직하며 남긴 기록과 우크라이나 원조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미국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IT 기업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 씨는 세계 최대 부호로 유명하죠. 그런데 제프 베조스 씨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조스 지구기금을 창설해 자연보호를 위해 애쓰는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 비정부기구 등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베조스 씨는 사진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당사자의 자원과 노력을 합친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자산 1,300억 달러를 가진 베조스 씨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싸움이 낯설지 않은데요. 지난해 9월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라는 기후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베조스 씨는 얼마 전 산불로 황폐화된 호주 지역에 69만 달러를 기부해 인색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1994년 제프 베조스 씨가 설립한 아마존은 수십억 달러의 이윤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세율을 지불했습니다. 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앤드루 양 씨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성공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 규모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면서 제프 베조스 씨의 새로운 계획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6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시내주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바비 빈튼의 노래입니다. 난 외로운 군인이에요.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죠. 내 희망사항이 아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스터 론니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Lonely, I'm Mr. Lonely. I have nobody for my own. I'm so lonely. I'm Mr. Lonely. Wish I had someone to call on the phone. Now I'm a soldier, a lonely soldier, away from home, through no wish of my own. That's why I'm lonely, I'm Mr. Lonely. I wish that I could go back home. Letters, never a letter. I get no letters in the mail. I've been forgotten. Yeah, forgotten. Oh, how I wonder How is it I fail? I'm a soldier, a lonely soldier, away from home, through no wish of my own. That's why I'm lonely. I'm Mr. Lonely. I wish that I could go back ho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약 700개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18일 기준 1,88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처음으로 적성국인 수단의 상공을 비행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해제할 방침이라고요?
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추가로 부과했던 약 700개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18일 해당 기업들은 오는 3월 2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네, 주로 농산물과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해당되는데요. 해당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대두, 옥수수, 밀, 에탄올, 액화천연가스, 원유, 그리고 일부 의료장비 등 모두 696개 제품입니다. 이런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들은 3월 2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심사를 거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추가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면제 조처,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세 번째입니다. 중국은 지난 12월 6일 일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고요. 또 약 열흘 만에 추가로 미국산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라핀, 미네랄 오일 등 6개 품목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를 면제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700개에 달하는 제품이 해당되니까 대규모 면제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럼 이번 조처가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년 넘게 무역 갈등을 벌이다가 지난 1월에 극적으로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중국은 이 합의에서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1단계 무역 합의는 지난 2월 14일 발효됐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이런 조처를 내놓은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받은 중국 경제를 회생시키고 미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의 많은 생산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관광업계도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우려해서 당국이 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권고하면서 소비가 급감하는 등 중국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여전히 1단계 합의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통화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 약속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조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추가로 올렸던 관세를 내려주지 않으면 미국산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관세가 붙은 만큼 물건값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관세 면제 신청을 받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지 않으면 중국 업자들은 보다 싼 다른 나라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동안 서로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아 왔는데요. 가장 높은 관세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현재로선 25%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처음으로 중국산 제품 약 34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관세의 25%를 부과했고요. 이에 중국도 대두둥 미국산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대응에 나서서 이른바 세계 1위,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25%로 올렸던 2,500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5% 더 인상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가 여전히 늘고 있군요.
네, 중국 본토에서 17일 98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하면서 18일 현재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모두 1,868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1,880여 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7만 2,400여 명입니다. 지난 1월 1일에 확진자가 2,0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이 사망자와 확진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밖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홍콩과 마카오 등 중화권 지역과 26개 국가에서 약 830건의 감염 확진 사례가 발견됐고요.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달 초 홍콩에서 30대 남성이 사망했고요. 필리핀에서도 중국인 국적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우한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미국인과 일본인 1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80대의 일본인은 당초 감염 의심 환자로 구분됐다가 사후에 감염된 게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최초로 프랑스에서 지난주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 남성은 80대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중국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18일 폐렴 증상으로 갑자기 사망해서 우려를 낳았는데요. 한국 방역 당국은 이날 오후 사망자에 대한 검진 결과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붙어있는 한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집단 발생해서 지금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18일 감염자 88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에 65명은 발열이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지난 3일부터 요코하마 항에 격리된 채 정박돼 있는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542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초 일부 승객에 대해서만 검역을 시행해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어느 정도나 검역이 진행됐습니까?
네, 일본 후생성은 현재 승객 전원의 검체는 채취했고 이들 중에 2,400여 명에 대해서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음성으로 판정된 승객들의 경우 19일부터 하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80대 고령자로서 지병이 있거나 객실에 창문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하선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자국민들을 데려오고 있죠.
네, 미국 정부가 17일 전세기를 띄워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던 미국인 약 300명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요코하마항에 격리 조처된 지 약 2주 만인데요. 이들 중에 14명은 감염 확진자들입니다.
한국도 자국민들을 데려오기로 했다고요?
네, 현재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한국민이 14명 승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19일 새벽에 공군 수송기를 띄워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7명을 데려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수단 상공을 처음으로 날았다는 소식이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 예루살렘에서 미국계 유대인 단체장들을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기업인들을 태운 상업용 비행기가 지난 15일 수단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집트와 차드 상공도 경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수단 상공을 비행한 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간 수단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단은 이스라엘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는데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수단을 경유해서 무기를 가자지구에 반입한다는 이유로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하마스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행기가 적성국이었던 수단 상공을 비행했다는 건데요.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처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3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수단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압델 파타 알 부루한 수단 주권위원회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양국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지도자가 만난 뒤 이틀 후에 5일 이 수단 정부가 이스라엘 비행기 영공 통과를 사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집트와 차드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두 나라도 과거에 이스라엘의 적성국이었죠.
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와는 1979년에 그리고 차드와는 2018년에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비행기의 수단 비행에 관해서 두 나라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스라엘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타냐후 총리는 16일 미국계 유대인 단체장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수단과의 신속한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몇몇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심화하지 못할 아랍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단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아직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수단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수단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단은 지난 2016년에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수단이 미국이 부과한 제재가 풀리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죠.
네, 국내 사정이 어려워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언론들은 협상 결과 수단 정부가 이스라엘 내 수단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미국을 상대로 대수단 경제 제재 해제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쪽으로서는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군요.
네, 이스라엘과 수단 관계 정상화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난 걸 두고 수단이 팔레스타인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동 평화안을 물리치는 걸 방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미국의 중동 평화안을 거부한 바 있죠.
네, 팔레스타인은 이 방안이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을 인정하는 등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전국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처음으로 텔레비전 토론 참가 자격을 획득했고요. 이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 구형량 감축 사건에 대한 비상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버지니아주에서 총기 규제 입법 중 하나가 일단 무산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판도에 큰 변화가 있군요.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이 전국 규모 설문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선두 다툼을 벌여왔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예비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판도가 크게 바뀐 겁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공영방송 NPR과 PBS가 공동으로 실시해서 18일 공개한 설문인데요.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성향 응답자 가운데 샌더스 상원의원이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는 19%를 얻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고요. 3위는 15%를 기록한 바이든 전 부통령, 4위는 12%를 얻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샌더스 의원과 블룸버그 전 시장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의원을 밀어내고 1위 그리고 2위에 오른 거네요.
맞습니다. 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일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텔레비전 토론 참가 자격도 얻었는데요. 블룸버그 시장이 처음으로 토론에 나가는 겁니다. 앞선 8차례 토론에서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정한 참가 기준에 맞추지 못했었는데요. 얼마 전 기준을 변경한 데 따라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 참가 기준이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전국이나 전국 해당 지역의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 둘째, 이 일정 규모 후원 금액이나 후원자 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인데요. 이 중에 이 후원 기준 항목을 최근 민주당 전국위원회 측이 폐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예,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지지율이 높은데도 토론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대형 언론기업인 블룸버그 LP의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데요. 이 자산 규모가 부동산 재벌 출신 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배가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금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있고요. 전액 자비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후원금 기준 항목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후원 기준 항목이 폐지됐으니까 이제 블룸버그 시장도 토론에 나갈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블룸버그 시장의 토론 참가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 사라진 것이고요. 이번 조사에서 블룸버그 시장이 또 19%로 2위를 차지한 데 따라서 전국 규모 여론조사에서 4차례 이상 10%를 얻어야 한다는 지지율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이렇게 블룸버그 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서 이 경쟁 후보 진영에서 또 공격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론조사 1, 2위로 나타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측과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샌더스 의원과 블룸버그 전 시장의 공방, 어떤 내용입니까?
예, 샌더스 의원 측은 이 억만장자인 블룸버그 전 시장이 돈으로 대통령직을 사려고 한다고 여러 차례 유세에서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샌더스 의원의 열성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이른바 버니의 형제들, 버니 브로우라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경쟁 후보 진영을 맹렬하게 헐뜯고 비방하는 활동을 이 광고 화면에 담아서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자산가인 점, 그리고 샌더스 의원은 열성 지지자가 많은 점이 각각 공격 표적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의 예비후보 선거운동 본부는 버니의 새로운 형제는 트럼프라는 내용의 성명도 냈는데요. 이 샌더스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지율 상승 중인 블룸버그 전 시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 측의 그런 입장에 샌더스 의원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샌더스 의원은 17일 이 블룸버그 전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골프장에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버니의 새로운 형제는 트럼프라는 공격에 이 샌더스 의원이 맞대응한 셈입니다. 아울러 이날 샌더스 예비후보 선거운동 본부는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짚어보죠.
예, 샌더스 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대의원 확보수에서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부티지지 전 시장이 승리했고요. 11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 부티지지 전 시장의 초반 선전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티지지 전 시장이 이번에 공개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NPR PBS 여론조사에서 부티지지 전 시장은 8% 지지율로 6위에 머물렀는데요. 9%로 5위에 오른 에이미 클로브샤 상원의원보다도 낮은 성적입니다. 이어서 자산가 출신인 톰 스타이어 예비후보, 털시 게바드 상원의원이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판사들이 비상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개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비상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연방 판사들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연방 판사연합회의 신시아 루피 회장이 17일 USA Today 신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주요 매체들이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가 민감한 사건에 개입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법무부가 최근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 씨에 대한 구형량을 줄인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 10일 법무부가 스톤 씨한테 징역 7년에서 9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형량을 그보다 줄여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보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 구형량에 불만을 표시한 직후에 이런 조치가 나와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관련 사안인데 왜 판사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하려는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스톤 씨 담당 재판부의 판사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사가 폴 매너포더를 독방에 넣은 사람이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에이미 버먼 잭슨 연방 판사를 가리킨 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사가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을 어떻게 달았을지 궁금하다면서 그냥 묻는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폴 매너포드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역시 대통령 측근 인사였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가 갖가지 비위 혐의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47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함께 거론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당시 경쟁자로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장관 재임 당시에 공무상 기밀 자료를 사설 전자우편 으로 주고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판사가 대통령 측근인 스톤 씨 사건을 맡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스톤 씨 사건에 대한 심리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이 심리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담당 판사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연방판사들이 판단한 겁니다. 연방판사협회의 루피 회장은 잭슨 판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 판사협회가 비상회의에서 스톤 씨 사건에 대해 논의하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개별 사건에 대해 판결할 권리는 해당 판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루피 회장이 말했는데요. 다만 어떠한 연방 판사든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비상회의를 열면 논의할 주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주제가 어떤 것들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방 판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예, 언론의 평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방 판사협회를 이끄는 신시아 루피 회장은 과거 공화당 정부 시절에 연방 판사가 됐다고 USA Today 신문에 전했는데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던 겁니다. 이 밖에 공화민주 양당 집권 시절에 연방 판사가 된 1,000명 이상이 협회의 회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톤 씨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는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연방 검찰을 비롯한 전직 법무부 당국자 1,100명 이상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이 사건에 대한 비판 대열에 동참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스톤 씨 사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총기 규제 입법이 무산됐다고요?
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버지니아 주의회의 총기 규제 입법 중 하나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른바 공격용 무기 거래 금지 법안에 대한 17일 상원 법사위원회 표결 결과 내년까지 보류하고 연구하도록 결정했는데요. 랠프 노덤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 총기 규제 정책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보류된 총기 규제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른바 이 공격용 무기를 민간인이 다루면 위험하기 때문에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줄곧 반대를 했는데요. 이 공격용 무기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반자동 소총 같은 것들을 1년 동안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인기 있는 AR-15 소총도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알이 12발 이상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도 일반인들은 소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주지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입법이 왜 무산된 겁니까?
예, 소속 정당에서 반대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노덤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게 됐는데요. 이 선거를 치른 결과 버지니아 주의회의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기 규제 입법을 무난히 성사시킬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이 노덤 주지사가 지지한 규제 법안 8건을 하원에서는 전부 통과시켰지만 3건은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인데도 주지사 입장과 다른 결정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중도 성향 4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이 교회 지역에서 총기 규제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의식했을 것이라고 AP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땅이 넓어서요. 이 집들이 띄엄띄엄 들어선 곳에서는 치안 문제나 야생동물 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여론이 교회 지역에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장전된 총기를 보관함 등에 넣지 않고 방치하면 중범죄로 다루는 법안이 앞서 상원에서 부결됐고요.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민주당 중도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반면에 상하원 양쪽에서 모두 진전을 본 총기 규제 입법도 있습니다.
진전을 본 총기 규제 입법은 어떤 것들인가요?
권총 구매 수량을 한 달에 한정으로 제한하는 법규가 있고요. 또 총을 살 때 통합 신원 정보를 거치도록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지역 정부가 공공 건물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게 한 법규도 있는데요. 아울러 위험 인물의 총기 보유를 제한하는 적기법도 지난달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진전된 총기 규제 법안들은 곧 실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인데요. 전국 총기 옹호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기 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버지니아 주위에 앞에 모여들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수정 헌법 2조의 총기 소유 권리가 버지니아주에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입장을 도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소속 정당인 공화당은 총기 소유에 관한 자유를 강조하는 쪽입니다.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측이 강력한 총기 규제를 공약한 계기가 있나요?
네, 작년 6월 해안 도시인 버지니아 비치에서 총기 난사로 12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청 청사에서 벌어졌던 일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총기 규제 강화 입장이 버지니아에서는 더 힘을 얻게 됐던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퍼시 슬레이지의 노래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데 몰두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를 얻기 위해 세상과도 맞바꾸려고 할 거예요. When a man loves a woman 들어보시죠.
희망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로버트 리 장군의 얼굴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군들은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다. 신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빈다.
안녕히 가세요, 장군님. 나의 영웅이신 로버트 리 장군님.
남부군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자 북부군 진영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과 스탠튼 국방장관에게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한 사실을 담은 내용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8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한 지 이틀이 지난 1865년 4월 11일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그동안 겪었던 슬픔은 모두 날려버리고 가슴 벅찬 환희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부 주력군의 항복 소식은 이제 곧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승리로 우리는 이제 국가 재건이라는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방을 떠난 주들이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남부 주들이 연방에서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 법적인 문제와 절차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마음을 모으고 의견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다음 맞이하게 될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고통이 최대한 줄어들기를 바랐고 재건에 대한 구상을 놓고 강녀들과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금요일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국가 재건에 대한 논의를 잠시 덮어두고 메리 링컨 여사와 함께 연극을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포드 극장에서는 우리의 미국 사촌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장교 한 명의 수행을 받으며 포드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포드 극장의 특별석에 대통령 부부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무대 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대통령을 경호했지만 연극이 상연되고 있을 때 경호원은 대통령을 놔둔 채 자리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연극 관람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대통령석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숨죽이며 대통령석으로 들어선 다음 천천히 권총을 들어 대통령 머리 뒤쪽을 겨누고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을 쏜 저격범은 대통령석에서 3m 아래에 있는 무대로 뛰어내렸습니다. 남부를 지지했던 배우 존 윌크스 부스였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무대 바닥으로 뛰어내리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곧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폭군을 죽여라!
링컨 대통령을 쏜 범인은 다친 발을 끌며 가까스로 몸을 추스렸고요. 문 밖으로 뛰어나가 말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격이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포드 극장을 메우고 있던 관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맞았어요. 대통령이 총을 맞았어요.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다고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발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의식을 잃은 채 의자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아니면 백악관으로라도 빨리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위험합니다. 머리에 단안이 깊이 박혀 있어서 잘못하면 백악관으로 옮기기 전에 숨을 거둘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까운 곳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옮겨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선 포드 극장 길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대통령의 머리에 박힌 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최후의 순간을 몇 시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라고요. 남부군이 선전포고를 한 게 분명합니다. 거리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설마 남부군이 다시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겠죠?
그런 터무니없는 헛소문에 휩싸일 게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암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끔찍한 사건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식의 유혈 사태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워싱턴의 안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저격한 암살범과 암살범을 도운 자들을 모두 다 잡아들여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1865년 4월 15일 오전,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Independent, 주로 독립된, 자립적인, independent, 형용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정치 관련 기사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들어보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losely.
Right now in our October poll, we found independents more opposed to hearings and impeachment and removal than the public as a whole, even though independents have generally not been inclined to support President Trump.
We have found independents more opposed to impeachment. Independent가 명사로 쓰였네요. Independence. Independent means an independent political candidate or voter. Independent, 명사로 쓰이면 어느 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후보 또는 중립적 입장의 유권자를 가리키는 말로 무소속 후보, 무소속 유권자라는 뜻이 되고요. 형용사로 무소속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Independent voter, independent candidate.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Right now in October poll, 현재 10월 여론조사에서 We have found independence. 우리는 무소속 유권자들이 뭐뭐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More opposed to hearings and impeachment and removal. 청문회, impeachment, 탄핵. 여기선 impeachment, removal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탄핵. 즉,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청문회나 탄핵에 더 반대하는, 누구보다 더 반대하느냐? Than the public as a whole. 일반 시민들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 Right now in October poll, we have found independents more opposed to hearings and impeachment than the public as a whole. 현재 10월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나 탄핵 문제에 관련하여 무소속 유권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Even though independents, 무소속 유권자들이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 Even though independents have generally not been inclined to support President Trump. 무소속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이전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두 예문 문장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Right now in our October poll, we found independents more opposed to hearings and impeachment and removal than the public as a whole, even though independents have generally not been inclined to support President Trump.
오늘은 무소속의 또는 무소속 유권자라는 뜻으로 쓰일 때 independent라는 표현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디온 월윅의 노래입니다.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looked inside my fantasies and made each one come true. Something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I know I'll never love. won't turn my head in sorrow if you should go away. I'll stand here and remember just how good it's been. And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the neighborhood. 지금껏 나온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스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In a
restless world.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비오의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